감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서울특별시 나송구라고 불립니다. 거기는 영어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아는 영어도 까먹는 곳이 LA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상도에서 오신 한 어머니와 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또 미국 사람 몇 사람도 거기서 버스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그 어머니가 딸에게 그랬답니다. What day?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미국 사람이 가만히 옆에 있다가 Monday 그랬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아주머니는 Monday 그러는 거를 뭔데? 라고 또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또 받아쳤는가 하면 버스데이 그랬습니다. 아, 이 동양 여자가 발음이 좀 나쁘지만 오늘 이분의 버스데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해피 버스데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에 오래 살면 됩니까? 자, 우리가 어제 구원은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은혜는 기적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3장 24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이하고 구원은 은혜인데 도대체 왜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것이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이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상고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을 입증하고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do, 다른 하나는 don't.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적혀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교회는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훈련하고 깨닫고 격려하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천재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럭을 미친 듯이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차도 받고 지나가는 사람도 치고 가게도 부수고 그리고 이 트럭이 갈짓자로 질주를 합니다. 이 목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트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 같으면 그 트럭을 쫓아가서 운전대석으로 붙들고 올라가서 그 운전자를 밀쳐버리고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히틀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천재 신학자 독일의 보네퍼는 당시의 정권자인 히틀러를 죽이기 위하여 목회자가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아니면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한 온 세계가 전쟁 도가니에 빠지고 유대인들은 죽고 도대체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느냐. 그랬다가 그 암살단이 적발이 됐어. 감옥에 들어갔고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가 써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를 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게 만든 책 옥중서관. 이 본헤퍼가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외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30년대의 본헤퍼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주제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40년도에 보네퍼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구원 받았다는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하여 어떤 법칙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느냐 하는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를 상고해야 되고 교회의 전신인 성전을 상고해야 되고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막을 보고 성막을 통하여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깨달으면서 히브리서의 한 부분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본문 말씀이 나온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해석서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와 예배,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걸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구약을 신약화시켜준 해석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그런가 안 그런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어놓은 성막, 장막, 이것이 나중에 땅 위에 건축이 된 성전의 구조를 보면서 결국은 이 성막은 현대교회의 전신이고 그 목적과 기능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입증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민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이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 빙둘러 자기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출입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어디에 있든지 성막을 향해야 됩니다. 문을 열면 성막이 보여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제사하는 곳이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자, 이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속함을 받는 예식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번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든 어떤 목적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물이 되었던 동물 중에는 양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으로 양이 있었고 염소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새도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드렸고 중간 사람들은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새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택한 그 제물에 손을 들어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안수 아닙니다. 형식은 안수지만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펀지 위에 물을 똑똑 떨어뜨리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흠없고 깨끗한 그 제물, 산 제물에 손을 얹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율법을 안 지킨 죄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짐승에게로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내 죄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끝나면 회개의 기도가 끝나면 그 짐승의 목을 빨리 따서 죽이고 피를 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가된 내 죄가 거기로부터 다시 나오기 전에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이 짐승이 갑자기 못된 행동을 하면서 내 모습을 재현하기 전에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번제단에 쏟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그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성막에서 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그 제물이 태워지고 그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물로 씻어서 죄가 많은 그 동물로부터 물로 씻음받게 함으로 태워서 없애고 씻어서 없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동감하는가 하면 내 죄가 저 짐승에게로 다 들어갔는데 저가 죽고 태워지고 물로 씻겨지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씻음받았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수님 시대에 광야의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촌인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요 요한이 알고 있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성을 알고 본질을 아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번제단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그처럼 깨끗한 제물이 없으니까 흠없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마구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그냥 구원시키려면 자기도 살고 우리도 구원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죄가 없어지냐. 바로 제물 예식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동네 애들하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시지 않기 위하여, 않기 위하여 그분은 제물이 드셨어야만 했습니다. 인류 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나무에 매달린 모든 것은 너희가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나무 이 나무는 약속의 나무다. 너희와 나 사이의 약속이야. 너희와 나 사이의 공의야.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제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이는 이유는 잘못하면 선악과라는 과일이 따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지적한 나무예요. 약속의 나무예요. 그것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입니다.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는 숨었습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에람, where are you?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인간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 짧은 바지를 해서 입고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는 나오지를 못하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숨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벌써 아셨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들고 오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Four pants.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르죠. 왜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올라가 보니까 아, 그래서 가죽옷을 주셨구나.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장막에서 드리는 제물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담아, 이 옷을 입어라. 너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으로는 안 돼. 남은 잎은 조금만 햇빛이 나면 그거 입고 털사에 가서 5분만 있으면 말라붙어가지고 죄 오그라든다 위로 입으나 말하다. 이 바지를 입어.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를 위하여 생명있는 다른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가죽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구속의 원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짐승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셨으니까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건데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줄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를 보면 아, 바로 이 성막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성막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자, 먼저 우리는 이 구조를 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는 3등분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세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분이 뭡니까? 성전 마당입니다. 이 성전 마당에는 물동이하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내 손을 정결하게 씻는 회개의 물인 물두멍이 있고 내가 막 잡은 그 짐을 그것을 불에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잡은 그 짐승을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성전 마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는 성전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과해서 하나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에는 떡상과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과 금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 떡상이 바로 진리고 거기 금촛대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제사장의 사역, 그것은 성령 사역이고 말씀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동격입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성령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성령을 어떤 분위기로 알아요. 이상한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일종의 운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듣는 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장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거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등한 사역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사역과 이것이 일치가 안 되고 벗어난 것이 있다면 성령은 그리스도 위에 있는 계신 분으로 누군가 가르치고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활동해야 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자꾸 이분화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줍니다. 성령의 사역은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깨닫는 순간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을 요술지팡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천한 분이 아니에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은혜의 기적이에요. 은혜의 기적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보다 더 큰 기적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 부활하는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수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말씀의 효력, 효율, 전파, 이것이 들어있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또 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성소입니다. 여기 성소라고 나왔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문자 더 홀리라고 나왔습니다. The Holy of Holies.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지성소라고 했어야 합니다. 성전마당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 해마다 뽑아서 올리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의 임기는 보통 1년입니다.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만일에 대제사장이 죄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어서 자빠진다 그랬어요. 죽어서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다가 방울대를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굵은 밧줄을 매가지고 밖에서 끌어선 시신을 끌어내갈 수 있도록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 금궤라고도 불리우고 언약궤로도 불리우고 증거궤라고도 불리우는 법궤가 있습니다. The Ark. 성경에는 이 알크라고 하는 의미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The Ark, 대문자 Ark, 정관사가 붙어있는 알크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법궤입니다. 또 하나의 알크는 노아가 탔던 방주의 이름이 알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큰 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알크입니다. 통하는 게 있죠. 뭔가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가는 거 없습니까? 있는 분은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없는 분은 그냥 이 교회에 계세요. 세 가지 알크를 생각하면 여기서 번쩍거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아, 이건 구원이다. 그렇죠. 다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알크예요. 바로 이 알크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크가 바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법궤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소 앞에 서서 무엇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속죄소 앞에 씁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통치권이 유효한 곳,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출애굽기 25장 17절 이하입니다. 자, 우리 조금 좀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한번 우리 눈으로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이하 22절까지 이제 우리 함께 읽겠는데, 이 모습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로구나. 그 속죄소 판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완전히 경호하고 지키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하나님의 원형을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가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곳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 생명 걸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속죄소 앞에 서기 위하여.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요.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 그거 안 하고 모르고 급한 마음에 들어갔다가 자기에게 어떤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At once. 한 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맞추시면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왜 한 번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은 한 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사장, 사람이 뽑은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한 제물을 들고 들어갔어. 두 번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물 한 가지,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물 한 가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제물 한 가지. 첫 번째는 자기 개인을 위한 거,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위한 거. 이렇게 두 번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모습이 성막, 성전 구분된 세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도둑이나 대제사장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밧줄을 메고 들어간다. 만약에 그가 죽으면 그를 꺼집어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왜 휘장을 해놨는고 하면 누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거기에 들어갈까봐 움직이지 않는 두께가 30cm 높이가 8m 되는 길이가 8m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매달아 놨습니다. 여긴 우리가 장정들이 몇 명이 거기다 기대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려면 장정들 여러 일곱, 여덟 명이 양쪽에서 이것을 잡아서 움직여줘야 대제사장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휘장은 이런 커튼이 아닙니다. 이건 삼으로 만든 두께가 30cm나 되는 칼로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살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았더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떠나셨다. 예수님의 몸은 제물로 드리고 생명의 본질은 그 예수님의 육신을 잠시 떠나셨다 그에게.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절반이 딱 잘라졌다 그 말이에요. 휘장을 철폐시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구석이 조금 찢어지면 거기는 사용 안 하면 되지만 가운데가 찢어지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 절반씩 절반씩 50% 50%로 정확하게 이것이 절반이 갈라졌다. 이건 철폐시켰다 그 말이에요. 못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육체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 바쳐졌을 때 예수님의 육체에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제물이 드려진 바 되었을 때 그때 휘장이 철폐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의 육체가 찢어질 때에 휘장도 찢어진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휘장을 완전히 철폐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요 부활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는 분은 아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아시기를 이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을 때 그 휘장은 철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주 후리하게 누구도 관섭하지 못하게 누구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이런 주권을 가지고 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앞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 권리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가 이제는 어떤 속죄소가 됐는가 보십시오. 이 속죄소는 어떤 속죄소인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진 속죄소가 됩니다. 속죄소가 완성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그 형상을 그리십시오 그랬는데 자, 떠올리셨습니까? 속죄소에 무슨 모습이 있다 그랬습니까? 속죄판 위에 그룹들을 양쪽에서 세웠는데 그 그룹이 속죄판 위를 완전히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룹이란 수호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가는 영원한 주의 나라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는 천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죄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 검증을 보면 그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밖에 지금 마리아가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로 그 속죄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속죄소의 속죄판에 모든 목적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그대로 재현시켜 놨습니다. 두 천사가 하나는 하나님의 시신을 놓았던 머리편에 또한 천사는 그 발편에 자 속죄판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무덤의 현장 검증이 그 위에 겹쳐집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속죄소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완성된 속죄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진 자 천국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역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구속사를 다 쓰셨고 그렸고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구나 속죄소 앞에 설 수도 없어서 속죄소에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천국에는 더더구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지성소에 직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여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속죄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물 드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의 결론이로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주소도 아니고 외형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두 분 모여도 교회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합해서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성막과 성전 그리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Christ like person이에요. 제물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후리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 하나가 된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세 구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지만 할 수 없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간단히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상고한 대로 성전마당 교인이 있습니다. 성전마당 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전마당만 밟는 사람, 성전바닥만 밟는 사람. 몸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대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몸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앉아있는 곳이 이 교회지, 교회의 형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성전마당 교인은 교회에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국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심지어는 장사하고 내 유익 때문에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추구한 출입하는 사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전마당 교인입니다. 성전마당 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는 많은 직책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까지 되고 정신없이 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천국에서 야단이 났답니다. 예수님이 아침부터 흥분하셔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예수님 오늘은 다른 때하고 다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누가 천국에 온다. 아니 언제는 안 왔습니까? 왜 오늘따라 그렇게 야단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목사가 온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목사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교회에서 얼마나 잘 대접해드리고 공경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니 천국에서까지 그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천국에서는 동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신도들이 항의를 하도 하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더래요. 야, 나 좀 이해해다오. 아니, 뭘 이해합니까? 좀 평등하게 대해달라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천국 열고 지금 목사가 처음 오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저게 남소리가 아니야. 저기에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 거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지 기분상 구원받은 줄 아는 건지 교회에 들락거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오해를 하는 건 아닌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야. 막연한 생각으로 앞으로만 전진해 온 것은 아닌지 성전마당 교인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정말 파킹장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회에다가 자기 아내만 데려다주고 그냥 가. 아니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끝나는 시간에 또 데리러 또 와. 무슨 충신이 저런 충신이 다 있나. 아니 지가 무슨 열부도 아니고 그걸 또 자기도 충성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들리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아내만 열심히 교회에 데려다주고 천국은 아내가 갈 때 치마만 잡으면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이 말이죠. 그냥 아내만 내려놓고 가면 괜찮아요. 꼭 문 앞에까지 걸어와가지고 아내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까지 와서 저까지 확인하고 가요. 그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싹 도망갑니다. 근데 어쩌다 그랬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는 거예요. 꼭 저를 보고 얼굴을 마주치고 가요. 제가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목사를 초롱하는구나. 야, 그러지 그러고 하는 것 같아. 그럼 또 저도 아무런 척 안 하지만 목사는요. 아무런 척 안 하지만 아무런 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잠 못 자요. 낮에 그 얼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와가지고 저 마귀짓을 저렇게 하니 저를 속상하게 해가지고 설교할 때 지장 좀 받아라 아마 그러는 것 같아. 그냥 가지 왜 들어와서 저를 보고 합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시간이 됐길래 살짝 숨었어요. 그때 또 찾으러 다니더라고. 찾으러 제가 어딨나. 참 고약한 사람이야. 그 제가 뒤에서 탁 치면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나타나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으니까 뒤에서 나타나니까 미안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면서요. 난데없이도 그 소리는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말이 더 심각합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다가 천국 없으면 어떡하죠? 참 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붙들고 싸울 수도 없고 목사가 화낼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퍼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 없는 거는 본전인데 아니 천국 없어가지고 당신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없을 줄 알았던 지옥 있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예배드리다 보니까 뒤에 와서 앉아있어요. 지옥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없는 거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옥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점점 앞으로 나와서 나중에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는요. 그런 맛에 목회합니다. 그렇게 뺀들뺀들한 사람 그게 돌았으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약 올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뒤에 와서 저 찾아가면서 약 올리지도 않아요. 대답을 얼마나 잘한다고요. 이제는 예배당 나오셔야죠.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만나셔야죠. 아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요 다음 주부터 나온다는 사람 중 내가 지금까지 나온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전마당 밟는다고 저절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성소교인이 있어요. 성소교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낸 말씀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교인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단어가. 이렇게 잘 잊어버리시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또 하고 또 해도 모르니까. 단어 두 가지가 두와 don't라 그랬어. 성소교인은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커넬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마치 구원받는 길은 따로 있는 것처럼 성령받는 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엉뚱한 방법을 얘기해요. 자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그거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거 예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예수는 따로 믿고 성령은 따로 받습니까? 아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다른 겁니까? 물론 제가 압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그런 얘기한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잘하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 예수가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소교회는 자꾸 자기 것이 나와요. 자기 의의가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집사회의를 하다 보면 성경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괜히 목사를 공격하고 괜히 교회를 비판해요. 아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는 겁니까? 교회가 틀리는 겁니까? 그럼 내가 바로 잡으면 되는데 자꾸 이걸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 탓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모두가 은혜롭게 기쁘게 얼마든지 교회 봉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커넬 크리스찬이 되면 자꾸 생각에 부정적인 게 들어가요. 비판적으로 변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정말 성령 받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닮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비판을 하고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자기 의가 어디 있다고 뭘 내세우겠다고 고집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것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주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딱 껌딱지같이 붙어있어가지고 절대 못 떨어져요. 못 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하죠. 성경에 대해서도 이상한 것만 찾아와서 목사 힘들게 이상한 질문만 또 해요. 우리 LA 지역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이분이 커넬 크리스찬이에요. 육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도 그 배너를 쓴 작가처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약점을 좀 잡아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이 드디어 한 권을 잡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데 그래서 그 죄가 유전되고 유전되어서 우리는 태어나면 그냥 죄인인데 그 아담의 직계가 누굽니까? 그럴듯한 질문을 하더래요. 미국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목사님이요. 평소에 자꾸만 그렇게 좀 깐족깐족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까지 하니까 참 기분이 언짢더래요. 왜 저렇게 은혜 받을 것도 너무 많은데 왜 저런 식으로 성경을 읽나? 근데 목사님이 막상 또 대답할 말은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데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입이 막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직계가 누구라고. 아니 우리는 다 그 후손들인데. 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후손인데 어떻게 거기서 검은색이 나오고 하얀색이 나오고 누런색이 나오고 붉은색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 유전자의 인자만 몇 가지 섞어놓으면 색도 말이죠. 색도 한 다섯 가지 색만 있으면 오만 가지 색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고장치를 인간의 유전자 속에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밑에서 검고 희고 누렇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의 DNA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풀리는데 그 직계가 누구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결론이 뭐냐? 답이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로 우리가 회의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아니 왜 한국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럼 아그 간단화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아니냐? 야 한국 사람한테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저걸 따먹으라 그러면 뱀부터 잡아먹냐 과일부터 먹냐? 한국 사람은 뱀탕 끓여서 뱀 먹고 그 다음에 과일 따서 후식으로 먹지 과일부터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다.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가서 또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다음부터 질문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럿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니까 그런 대답도 나오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질문을 해도 이상한 질문을 하고 성경을 받아들여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되는 것은 안 받아들이면서 목사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저설교했지 이러고 달려드는 사람 저도 가끔 그런 사람을 봐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때로는 집에서 그러는 펫으로 기르는 우리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그거 가지고 문제 만들 사람 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가만히 있는 개는 들먹거립니까? 아, 또 이러고 그분한테 개 두 마리가 있는데 너무 자식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 얘기도 못합니까? 편협적으로 성경을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물론 어떤 육적인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너무 육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아무 때나 좀 잠깐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밤을 세워서 봅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보면 알아요. 누구 눈이 뻘건가 그거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다 한 눈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예 눈을 감고 있어요. 안 보여주려고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아예 주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랬더니 늘 눈 감고 있는 그분이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분 하는 얘기가 제가요 졸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연습했는 줄 아십니까? 자는 것도 연습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시작하면 찬송 부를 때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리고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연습했대요. 졸면서 끄덕거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눈뜨고 자는 것까지도 연습하려고 그랬대요. 안 걸리려고. 저는 그것도 잡아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이 한 군데밖에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눈이 뻘개져가지고 한 번은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대예배 시간인데. 그게 제가 알았죠. 저분이 어제 뭘 보고 왔는지 내가 알았어요. 마이크 앞에서 딱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바마마 아, 저 사람이 어제 용의 눈물을 보다가 왔구나. 목회자도 말이죠. 육적으로 목회하는 분은 서울에 지금 유명한 교회는 목사님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교인은 없고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바둑을 많이 뒀대요. 바둑.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날 때는 기원에 가면 거기 앉아있대. 바둑에 너무 미쳐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회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기도에 좀 더 힘쓰고 성경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둘까, 어떻게 하면 고수를 내가 좀 물리칠 수 있을까, 바둑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쭉 앉아있으면 죄다 바둑알로 보인대. 검은 바둑알, 흰 바둑알 다니면서 이게 정신이 돌아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배 도중에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거기에 그분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바둑에 미쳤더니 아멘이 안 나오고 아다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쳤노라고. 이 육적인 것이요, 이게 버릇되면은 너무 오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지성소 교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 하십시다. 지성소 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교인이 되어야 해요. 지성소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구분할 때 쓰는 영적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Spiritual Christian. 이 영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 그거를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제어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 주님은 내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나는 숨길 것이 없다. 주님 앞에서. 나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발견되는 존재이다. 나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말씀 앞에서. 자세를 고쳐잡고 말씀을 어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는 방학 때 어릴 때 말이죠. 방학 때면은 꼭 외갓댁에를 갔습니다. 외갓댁에 가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반겨주시면서 오늘은 얘들 왔으니까 우리 떡 해먹자. 떡 해먹는 건 좋은데 꼭 저보고 맷돌을 돌리라 그러시.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요. 근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어느 때 새벽에 나가서 소죽을 끓이십니다. 지풀 넣고 콩깍지를 넣고 겨를 넣고 소목을 걸 뜨끈뜨끈하게 끓여서 주셔요. 일찍 불 때야 소죽도 끓이고 또 밤새 구들장이 식었으니까 부를 때야 식구들이 다 따뜻할 거 아닙니까? 새벽에 가장 추울 때니까. 근데 왜 저는 깨워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 잘 들으니까 불 뗄 때도 저를 깨워가지고 나가고 제가 또 불을 잘 뗍니다. 거기 불 붙었다고 불 잘 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시골 출신인 분들은 알지만은요, 불은 그 앞에서 떼는 거예요. 그래야 불길이 어디로 올라가요? 솥 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속에다 내면은 저 방만 뜨겁지 솥에 있는 건 안 끓어요. 이 말하면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 할머니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조그만 게 불을 잘 떼거든요. 그 대신 저한테 보너스가 좀 있어요. 팁이 있어요. 뭐 맛있는 거 있다가 저만 줘요.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그게 재밌어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주시고 일을 시키고 그러는데, 아니 가자마자 맷돌을 돌리라. 그럼 우리 할머니는 일한 사람이 제일 맛있는 걸 한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맷돌을 돌리라. 그게 처음에만 힘들지 조금 있다면 저 혼자 돌아갑니다. 조금만 힘줘도. 하다 보면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거기에다가 뭐를 넣는고 하면 쌀도 넣고 콩도 넣고 수수도 넣고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는데 나올 때는 한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 거면 떡가루가 나와요. 가루가 들어갈 땐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맷돌이 기가 막힌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에다가 이 교인도 들어가고 저 교인도 들어가고 교인들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른 교인들을 재밌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속상해하기 시작하면은 목회 못해요. 얼마나 다르다고요. 참 얼굴도 다르지만 성격도 어떻게 그렇게 달랐지.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 다루는 건데. 목사처럼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풀이는 또 목사한테 다 하네.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는 목사가 참고 넘어가니까. 안전하다 그 말에 안전하다. 그래서 고맙긴 해요. 오죽하면 목사한테 저럴까. 저술이 저기 자기 아버지한테도 못할 텐데 목사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믿었긴 믿어온 모양이다. 좋게 생각하지만 그 대신에 집에 와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책임이 또한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맷돌은 아래가 구약이고 위에가 구약의 신약인데 거기다 곡식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으면 그걸 열심히 돌리면 거기서 떡가루가 나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구약과 신약이 늘 맞물려 돌려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맷돌 속으로 내가 갈려야지 하는 그 헌신으로 같이 모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하나가 나와야지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야, 다 됐다. 조금만 하면 다 됐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쉬어라. 수고했다. 그런데 이 맷돌 좀 한번 들어봐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릇 하나 들고 몽당 빈자루 하나 들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빨리 뒤집으래요. 그 꼬마가 그 얼마나 무거운데 그 돌덩어리를. 그걸 들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찾는 게 거기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맷돌에 구멍이 있잖아요. 고기 들어가서 안 나오는 놈들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거를 팍팍팍팍 긁어내면서 바가지에다가 다 닮아요. 한 움큼 정도 됩니다. 그건 어디로 가느냐? 우리 할머니네 안마당 안에 가면은 가운데 절구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탁 넣더니 절구로 빠우시는데, 아니 아까 갈리는 게 낫지 거기 들어가서 왜 두들겨 맞습니까? 그걸 막 얼마나 무서운 돌덩어리인데 그걸로 그냥 내리직지는 거예요. 사정이 없어요. 사정이. 넌 숨은 죄로 여기 맞는다 이거예요. 제자 훈련 받을 때 같이 받고 성공 공부할 때 같이 할 것이지 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도망가고 나 사업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도망다니다가 못하고 나서 결국은 붙잡히는 거예요. 예? 붙잡혀서 너는 절구로 안 돼. 너는 맷돌로 안 되더라. 너는 절구야. 거기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절구대로 얻어맞아 보세요. 박살이 나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할머니께서 바가지 들고 쫙 절구대로 가면은 어디서 날라왔는지 외할머니네 닭들이 주위를 빙빙 돌아요. 벌써. 왜 도느냐? 절구통에다 넣고 절구를 찢잖아요. 그럼 어떤 놈은 거기서도 톡 튀어나오는 놈이 또 있어. 아니 갈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다면 전 뭐하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탁 날아가면 벌써 닭들이요 쏜살같이 가서 탁 쪼아먹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누구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정직한 평가를 한번 하시고 점검을 해보십시다. 나는 성전마당 교인입니까? 성소 교인입니까? 아니면 지성소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으로 내가 발견되고 말씀으로 내가 부서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 앞에는 어떤 마귀도 그 교회 흔들 자 없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성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분해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털사 아닌 제일 침례교회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지성소 교인이 되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해가 되고 갈리고 부서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을 공감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복된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